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과연 진실한지를 이렇게 묻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며 회복된 관계 속에서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케 할 필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결치 않은 것들을 회개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뭐 자꾸 하니까 뭐 이게 주일날 지나고 또 일주일 동안 잊었다가 다시 주일날 오니까 또 다시 생각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자신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마 이 교회는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공동체 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예, 뭐가 문제가 깊숙이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개인이 공동체 안에 묶인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어떠한지를 좀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실한지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고 있는지 내 가족이든 가까운 지체부터 내 몸과 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비추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의 진실한 관계 여부를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습과 태도와 말과 행동 그런 것 전반 또한 한번 같이 비춰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적도거든요. 그것이 안 된 모습은 회개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대하 29장을 통해서 그것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여 갖게 된 것을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그런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의 갈망과 간구에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갖고 구하는 것에 도움이 될 이 시편 32편을 지난주부터 연결해서 살피자고 하면서 살폈는데요. 저는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것의 복됨을 알고 구하는 그런 역 구하는 가운데 실제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절을 기억하시죠? 시간이 허락됐으면 2절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 더 좋았을 것이었습니다만은 각 절의 내용들이 너무 부유해서 다 하지 못하고 지금 1절만 먼저 살폈는데 여러분 1절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참 행복이 있다. 누가 하죠?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고 지은 죄, 곧 반역죄와 우리들이 범하는 온갖 종류의 죄가 사함받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물론 그런 복됨은 죄를 회개함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뒤에 3절부터 5절에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시인은 계속해서 2절에서도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입니다. 1절에 이미 시인은 계속 죄가 해결되는 사람이 복된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역시 계속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의 복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복이 있다고 곧 참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대상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허물 곧 반역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또다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그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 무병장수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고 더 나아가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복되고 참 행복인 것을 아십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확인하며 경험하면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누가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조건에 있다면 그는 정말 복이 있는 자인 것이죠. 정말로 참 행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십니까?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가려지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진실로 참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며 또 누리고 사느냐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인정을 해도 진실로 여기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거나 아직 죄도 모르고 죄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우리 존재와 삶을 비참하게 하되 영원에까지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사함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이 시인처럼 복이 있다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참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알든 또 죄의 실체와 결과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죄 때문에 불행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한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아무리 숭고한 정신 수련을 하고 온갖 것에 중독되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 마약에 중독되어서 통제 불능에까지 간다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인간의 그런 모든 시도와 행동이 여전히 불행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에 못 벗어나죠. 죄로 인한 이 땅에서의 불행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죽으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사명, 사망, 그야말로 영원한 불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까지 이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죄인데, 그런 파괴와 그리고 영원까지 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죄가 사함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을 빼고 참 행복을 말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1절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것에 연결해서 말하는 2절의 내용,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복되다고 말하니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어떤 내용을 두고 말하는지를 봅시다. 히브리 원문은 복이 또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은 뭐 상기할수록 좋고, 이 시인이 이것을 회개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맥락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반응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구약성경에서 다양한 말로 번역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 우리말 성경이 그대로 번역된 이 동일한 단어가 번역된 다른 표현들을 보면 죄악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죄벌로도 번역되어 있고, 죄책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형벌, 죄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다양하게 같은 단어의 정죄, 오늘 본문의 정죄라고 쓴 이 히브리 말이 그렇게 다양하게 구약 성경이 번역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거죠. 그런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이 본래적인 의미가 결국 뭡니까? 일반적으로 죄악을 말하지만 그것 자체만 말하지 않고 죄책, 죄벌, 형벌 이런 것을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정죄로 번역된 이 말이. 그러므로 본문에 번역된 정죄는 죄책과 형벌을 포함한 정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 죄가 있는 것에서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벌, 곧 처벌이 뒤따르잖아요. 형벌이 뒤따르는데 그것을 이 말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 히브리 말에는. 그래서 한 예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받을 저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가인이 본문과 똑같은 이 정죄로 번역된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벌이, 그렇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범한 이 살인죄에 대한 벌, 처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본문과 같은 말을 처벌의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죄는, 그러니까 처벌로 이어지는 정죄를 이렇게 같이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이, 그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정죄, 그 처벌로 이어지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죄 범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네가 죄를 범하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함으로써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처벌로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곧 모든 죄는 그 죄의 삭을,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을 넘어서서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어지는 삭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내용들 중에서 본문을 직접 적용하고 관련된 서 말한 그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인용해서 말한 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8장도 이 본문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헬란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애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의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 자체를 없애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수동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32편이 그것을 수정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시편 32편은 그런 이해를 거부하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기에 함축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임을 회개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말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신약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조건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 속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을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속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로마서는 그 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 없이 또 항상 똑같이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 공의가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또 항상 똑같이 모든 죄에 대해 죄 처벌이 포함된 정죄를 자신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공의 원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적용되어서 죄의 죄됨과 그에 따른 처벌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서 이 시인은 죄에 대한 처벌이 담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신의 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시인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돌이킴으로써 그런 복됨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서 시인이 죄를 회개함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 않는 것, 결국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문의 시인의 경험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 다 그것이 끝나는 것,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문의 시인의 경험을 그 로마서 4장으로만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곧 본문의 경험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정죄함이 없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당하다로 번역된 것은 생각하다, 뭐 여기다, 인정하다, 계산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로마서 4장에 사용된 그 헬라 말도 거의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다, 인정하다, 계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 말이에요. 같은 유사한 말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죄인 자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라고 로마서 4장은 이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이 말한 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조건에서 회개함으로 그 복됨을 확인하며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시편의 이 내용을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서 4장과 8장 1절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산받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인은 그 근거를 신약에서 말한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언약적인 관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하신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갖는 것입니다. 구약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의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갖는 상대적인 가치나 인간들이 맞는 법률선상에서 말하는 이런 수준의 죄와 의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간음죄도 심각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법으로 바꾸는 것처럼 인간은 법이라는 것조차도 이게 시대에 따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의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와 의 개념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세례문답 하셔도 그런 얘기 해줍니다만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다 죄가 돼요. 그를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 모든 심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네. 이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빗나거나 모자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이제? 의는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의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예, 관계가 묶이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관계가 그랬어요. 죄를 해결, 그런데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결국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된 거죠. 의로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음으로써. 죄를 해결함으로써만 의를 가질 수 있는데 곧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해결하여 자신의 대속할 자들의 의를 이루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구약에서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구속적인 내용들, 속죄 속에 상징된 내용들 이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 조건에서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회개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시편 32편의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로마서 4장과 8장과 함께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경험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위 여기심의 은혜를 베풀어서 정죄하지 않게 되는데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딱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 정죄함이 없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누림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연결성을 가졌다.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은 믿고 난 이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정죄당하지 않는 자로서 이 복을 누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일서가 말을 하는데, 죄를 자백함으로써 정죄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경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코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고도 지은 죄, 곧 반역죄와 그의 더한 다양한 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리감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게 그 다음을 지금, 그 다음 경험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의 원인인 죄가 사함받고 가려지고 정죄를 받지 않는 자의 복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윗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된 경험,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연속해서 살피는 것에 연결해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가 분명 중하지만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32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과 8장,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사 죄가 있어도 여전히 복이 있는 자로서 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처럼 죄를 자백함으로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서 4장과 8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인 곧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당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속이는 것이다.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 모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죄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도 그 공의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조건에서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됨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똑같이 사도 요한 또한 그 공의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 복됨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그 복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왜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함받고 깨끗게 되는지를 또 사도 요한이 연결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화목제물이신 걸 그것을 되셨던 것을 가지고 대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죄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여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에 대한 정죄에서 벗어난 것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대언자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당하지 않는 자인 것을 확인하며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그런 자아를 누린 것이죠. 물론 정죄함이 없는 우리라 해도 우리가 범한 죄의 파괴성을 죄를 범했을 때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죄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시인은 또 요한일서 말씀은 그런 조건에서 죄를 자백하면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할 사실이 시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 죄를 자백하면 다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인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이 내용과 연결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시인은 여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정죄당하지 않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은 영으로도 흔히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혼에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 여러분 영혼에 거짓이 없는으로 표현을 하든 우리말 번역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 연결 속에서 이것은 뒤에 3절부터 5절 죄 자백과 연결해서 볼 때 간사함과 거짓이 없이 죄를 자백하는 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뺐어요.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걸 빼고 인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여기까지만 언급했어요. 이 첨가된 이 말은 결국은 뒤에 3절과 5절에서 죄 자백한 것과 연결해서 봐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사함과 거짓이 없이 죄 자백하는 자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며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설사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해도 거짓 없이 순전하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를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거짓으로 죄를 자백한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죄를 자백하는데 뭐 죄를 거짓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죄사함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못 누리네요. 못 누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사함받고 하나님 정죄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큰 복을 소유했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죄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을 안 해요. 마음에 가서 죄를 고백합시다 하면 중얼중얼됩니다. 형식적이에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도 말할 때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부모가 벌써 다르잖아요.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이럴 때 이 관계가 진전성이 있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데 무슨 종교 행위냐 이거죠. 우리가 무슨 염불 왜냐 이거죠. 묵주 돌립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누림은요. 놀랍게도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 자백 속에서 오는 양심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뒤에 5절에서 보인 이 시인의 태도는요. 그가 진실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거짓 없이 죄를 자백해서 회개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설사 다시 죄를 범하며 그 죄를 자백하는 일이 있다 해도 정죄당하지 않은 자의 복됨을 경험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조금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진실하게 자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죄사하시며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는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에 거짓 없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이 정죄받지 않은 자의 이 복됨을 누리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죄가 있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그것이 끝이라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양심의 가책도 막 누르면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막 화내고 막 어떤지 감정 풀이하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죄를 확확 누른다고 되지가 않아요. 잊는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유해져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영혼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분명히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하나님께 거짓없이 죄를 고함으로 정죄받지 않는 관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죄받지 않는 그런 자녀이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 의로운 관계, 연합된 관계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딨냐 이거죠. 죄가 그대로 있어서 있는 사람과 이런 것을 항상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복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심각하고 그 죄로 인한 정죄와 형벌이 심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정죄당하지 않는 자임을 계속 확인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와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이런 복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죄를 거짓없이 하나님께 고하지 않음으로써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죄사함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말하며 이 회개하자는 이런 내용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얘기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싫어하면서 대신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취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자기 위로용으로 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자기를 다 다스리기만 해요. 자기 마음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주문입니까? 십자가가? 엑소시스트 영화에 십자가 들이면 귀신 쫓아내듯이 내 심리에서 막 십자가 형상만 생각하면서 들이밀어서 진정시킬 문제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부모, 형제, 누구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인격적인 사람과 소통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이 사람이 다 듣고 반응하고 알고 거기서 좋고 나쁘고를 생각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위로는요, 죄사함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위로와 기쁨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문이거든요. 죄를 고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이 시인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3절과 4절처럼 그 복됨을 못 누려요. 그러나 5절 말씀대로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정죄장하지 않는 자의 복됨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게 또 자꾸 할 수 있나요? 이게 너무 이게 줏대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자존심도 내가 상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제 나 오늘 죄진 것 다 알고 계세요. 고백은 관계에 대한 표시예요, 여러분.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 거기 자존심을 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입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죄를 사할 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좀 너무 해프신 거 아닌가?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프시다고 염려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을 전혀 주저 없이 하십니다. 오직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는 것에 열의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꺼운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결치 않은 것을 간사함이 없이 회개하는 것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회개할 때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마다 말하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스스로 가린 겁니다.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기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죄를 자백하고자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됨이 어떤 때는 제 자신조차도 너무 소름끼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덮으시는 거죠. 가리시는 거죠. 가리우시고 안 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말씀대로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필 때 우리 개인의 모습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상태에서도 죄를 자백하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죄된 것들을 서로 구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함으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반역죄에도 또 그 밖의 다양한 죄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받으십니다. 기꺼이 사하시면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그의 크신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재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자신들의 스토리와 삶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기도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진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구나. 그게 죄 자백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죄를 딱 걷어띄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한방 터뜨리는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건너뛰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함을 갖는 것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덮어놓고 여기서부터 진실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진실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의 누림을 정확히 하십시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신학적 지시, 성경 지시 가지고 탁탁탁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이렇게 규범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셨으니까 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히 누리기나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든 이념적인 이 교리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가서부터 말 한마디 뱉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 폐부를 다 살펴 아십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죄된 모습도 있겠어요. 죄된 욕구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단이 참소하지 못할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화목제물이신 걸 제시하시면서 대언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신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것입니다. 너무 복 있는 거잖아요. 아, 너무 주대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 똑같은 일 반복하면 짜증날 겁니다. 저는 화가 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건너뛰는 겁니다. 자꾸 감성적으로만 은혜 받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추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로 자꾸 스스로 심령을 맞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리주의적인 것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유행하는 심리치유적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자기 심리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겁니다. 긍정의 힘을 자꾸 빌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중심성 속에서 이걸 스스로 마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과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시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싫어하시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나. 제가 죄책감에 힘들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이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노하기 더디하지 않거든요. 금방 화가 나거든요. 잘못된 것에서. 몇 번, 세 번까지 참지만 그 다음에 못 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수도 없는 것을 봅니다. 매일같이. 그런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받아주세요. 자신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말이지. 이 관계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인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대도다. 이보다 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 죄도 심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죄로 인한 큰 복도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도 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자백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회개, 자백하는 것. 그런데 자백할 때 시편 제가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다 망해진 초토화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그 현장을 보면서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다음을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막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눈뜨고 일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문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체험은 기도할 때 눈 감을 때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상에 가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신 것,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진실하신 분이신 것,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라는 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알듯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회개는 복입니다. 죄자백은 사실상 즐거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다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기보다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백하고 회를 해야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뭔가 이렇게 막고 주저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감동하심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따라 반응하십시오. 이 복이 또다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확인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